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개막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자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여러 국제 현안들과 함께 남중국해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중국해 등 해양 안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안보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특별 언론 브리핑에서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왕 부장은 G7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현안이 다뤄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회의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되든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공정하게 다뤄줘야 하며 특히 영내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오는 9월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유럽 4개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인 발틱 국가에 자국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코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어제 공동 발표한 선언문에서 각국 국방장관들이 오는 7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체적인 파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4개국의 파병이 승인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틱해 국가들의 순환 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파병군의 활동은 주로 훈련과 연습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체코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헝가리 지명을 딴 이른바 비셰그라드 그룹이라는 비공식 연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셰그라드 그룹은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는 폴란드와 발틱 국가 회원국들을 위해 나토군 증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억류돼 있던 우크라이나군 헬리콥터 조종사가 포로 맞교환 형식으로 어제 전격 석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여성 조종사인 나디아 사부첸코는 2년 만인 어제 수도 키예프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열린 환영식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그에게 우크라이나 최고의 영예인 영웅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사부첸코가 석방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있던 러시아 병사 2명도 모스크바로 송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해군이 지중해에서 전복된 이민 선박에서 수백 명의 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은 어제 유럽으로 향하다 지중해상에서 전복된 선박에서 562명의 난민들을 모두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군이 촬영한 사진에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선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마침내 전복되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순찰선은 이와 함께 이날 또 다른 선박 전복 사고로 물에 빠진 108명의 난민들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유럽연합과 터키가 얼마 전 난민들을 되돌려 보내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뒤 최근에는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해상 경로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가 일본 에어백 제조업체 다카타사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경제신문은 오늘 미국의 사모펀드 업체인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사가 다카타 주식의 60%를 매입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다카타 주식은 오늘 도쿄 증시에서 21%나 급등했습니다. 다카타사는 자사가 공급한 차량의 에어백 불량으로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서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수천만 대 차량에 대한 자발적 회수 수리 서비스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1개 주들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각급 공립학교에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를 비롯한 11개 주 정부는 소장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학교를 사회적 실험 연구소로 전락시키고 이로 인해 자녀들과 사생활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hope it's a full implementation will advance denuclearization.
또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대화의 길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붕괴될 것이라고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첫 번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 지역의 한 호텔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는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제로도 다뤄지며 G7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앞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4일 북한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첫 번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을 방문했던 케리 장관은 이날 호치민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위협은 북한이고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이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긴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처럼 불안정하고 고립된 정권은 중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도 외교 현안에 대해 무지하며 트럼프 때문에 외국 정상들이 매우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외교 안보 문제가 비공개로 논의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통해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바란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UNSCR 2270 specifically highlights the need to exercise vigilance against DPRK diplomat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북한 외교관들이 파키스탄에서 주류 밀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BOA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추방 의무 역시 회원국들에게 부여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불법 반입과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은 파키스탄 정부가 답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의 대북 소식통은 23일 BOA에 북한의 이슬람아바드 주재 대사관과 카라치 주재 경제무역참사부 직원들이 현지에서 여전히 몰래 술을 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명의 북한 외교관들이 할당량의 2배가 넘는 위스키와 맥주 등을 반입해 외교관 차량으로 배달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들 외교관들은 파키스탄 암시장에서 6배에서 7배에 달하는 주류 거래 차익을 챙긴 뒤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70만 달러를 매년 북한 정권에 충성자금으로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중국 시안의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3명이 탈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외화 벌이와 송금 행태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significant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정부가 근로자 해외 파견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발동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에 북한의 근로자 해외 파견을 겨냥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과 북한이 민간 차원의 접촉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We are aware of the meeting. Track 2 meetings are routinely held on a variety of topics around the world and occur independent of U.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회동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미국 정부 관리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이른바 트랙2 회동, 즉 민간 차원의 회동이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와 관계없는 행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이날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당국자들과 미국 국무부 전직 고위관리들이 이달 말 스웨덴에서 접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인데요.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북핵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과 함께 대화의 길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26일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주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대단히 우려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제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hope it's a full implementation.
반 총장은 안보리 결의가 온전하게 이행됐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세계가 단호한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의 안보는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처만 입힐 뿐이라며 대단히 높은 군사비 지출로 북한의 어린이들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주민 인권은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갈등이 고조되면 동북아는 물론 그 너머 지역까지 어둠의 그림자가 깔릴 수 있다며 남북 간 우호적 관계가 평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전체 지역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stand ready as a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also personally.
반 총장은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나 개인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의 발언은 여건이 되면 그동안 추진해오던 방북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 총장은 이에 앞서 25일 한국의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간담회에서도 북한과 고위급 간 대화 채널을 열고 있고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유지해온 것은 자신이 유일하다며 기회가 오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과 관련한 압박을 계속하면서도 인도적 문제를 통해 물꼬를 터가며 대화를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반 총장의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한 대화 필요성 제기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과 대화하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셈법을 바꿔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지만 지원의 재개 시점과 범위 등은 추후에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인도적 지원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건데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북핵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음 달 3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되는 2016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통의 안보 협력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공조 체제를 다져왔으며 지난 2014년 12월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샹그릴라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스위스 등과의 양자회담도 준비 중입니다. 미한 양자회담에선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지침인 4D 작전 개념의 구체화 상황을 점검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한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공동 실무단을 꾸려 사드 배치 일정과 부지 등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전방위 북핵 국방 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본회의 주재 연설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매년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북핵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영 국방전문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아시안 국가 중에는 일부 북한의 입장을 이해를 하거나 옹호하거나 동참하는 국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국가들에게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왜 중요한지, 북한을 지금 상태에서 제재하지면 안 된다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아시안 국가, 그 국방장관들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세안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엔 23개국 국방장관을 포함해 모두 35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두 명이 북한 체제에 대해 상반된 관측을 내나 주목됩니다. 먼저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김정은 정권이 사람들의 예측보다 빨리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버웰 전 사령관은 중국이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고수하는 한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24일 민간단체인 미 육군협회 산하 지상전연구소가 하와이에서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에 따르면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 내 불안정이 정권의 붕괴를 주도할 것이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임한 빈센트 브룩스 현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는 지난 2006년 취임한 버월벨 전 사령관 이후 2, 3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1개월, 후임자인 제임스 어먼 전 사령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 3개월, 최근 나토군 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긴 커티스 스케페로티 전 사령관도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6개월을 한국에서 복무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적용하면 샤프 전 사령관의 전망은 적어도 2, 3년 안에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로 북한의 강력한 도발에 따른 충돌과 내부 불안정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의 강력한 도발과 공격이 발생해 훨씬 큰 충돌로 위기가 빠르게 고조될 수 있으며, 앞서 지적했듯이 내부 불안정이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의 경제는 주민들의 필요를 명백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마저 유엔의 가혹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내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은 손전화기와 대북 방송 등을 통해 과거보다 많은 외부 정보들을 얻고 있고,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정권의 정책 변화 혹은 정권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란 게 샤프 전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정권 유지의 두 핵심 축인 외부 정보의 차단과 검열, 감시, 통제를 통한 공포 정치 가운데 정보의 벽이 빠르게 허물어지는 게 북한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해봤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런 배경들을 지적하며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 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이 당장 대응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군대와 무엇을 해야 할지, 정권 붕괴 뒤 안전과 치안을 위해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 등 관련 논의와 훈련, 대응 능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권의 붕괴 시 유엔과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유엔의 역할, 중국이 이런 유엔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샤프 전 사령관의 이런 시각이 모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의 견해는 아닙니다. 샤프 전 사령관의 전임자였던 버웰벨 전 사령관은 25일 VOA에 북한 정권의 붕괴 임박 전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agree at all that North Korea is facing a near-term collapse.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 움직이면 가능한 시나리오겠지만, 중국이 국익을 위해 수십 년째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내부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중국이 실질적인 국익이 무엇인지 오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런 현상 유지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at's necessary and has been is for China to understand that it's in its real interest to foster a reconcili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중국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통일을 이루고 이후 통일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되면 중국의 위협이 아닌 이익을 주는 게 분명하며도 중국은 아직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미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움직이고 북한의 군사 정권도 대남 화해 정책으로 전환해 한국과 재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힘들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 정권을 유지하고 세계 최강 수준을 유지하는 이웃나라가 이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정권이 붕괴된 전례는 거의 없다면서 거듭 샤프 전 사령관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얀 정부가 매우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고 북한도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대신 미사일 방어 등 미얀 대북 억제력을 더욱 확실하게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현상 유지 정책을 바꾸도록 적극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 기관들이 북한의 테러와 납치 가능성을 우려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 방문 일정을 잇따라 취소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사나 통일교육원에 따르면 이 기관이 운영하는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 국과장급과 공격 간부 60여 명이 이달 말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 통일교육원의 공직 역량 강화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 실무자 30여 명도 다음 달 초에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방문지를 다른 곳으로 바꿨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어제 북중 접경 지역 관련 해외 사업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산하 단체에 발송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기관의 이런 조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지난달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의 집단 망명을 계기로 북한의 테러와 납치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 학생들은 구글과 유튜브 등 미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촉할 수 있다고 박찬모 평양과학기대 명예총장이 B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박 명예총장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후원금이 줄어든 것이 학교 운영의 애로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박 명예총장은 한국 포항공대의 총장을 역임했고 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죠. 박찬모 명예총장과의 인터뷰 두 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미국이나 한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그 평양과기대 학생들의 실력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실력도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 우선 평양과기대 학생들한테 가장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하는데요. 기초과학이나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따라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교수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의력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 못했던 예를 들어서 지가 프로젝트 그 가상현실 코스에서 프로젝트를 줬는데 그 한 팀이 해온 것이 힙합의 댄서에 대한 거예요. 저는 그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힙합을 갖다가 해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얘네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그러는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습니까?
그 일률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평양과기대에서 그 석사과정 지금 아직 박사는 안 나왔으니까 석사과정 학생들은 졸업한 후에 일반 연구소나 또는 대학의 교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는 박사 과정을 하러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그 첫 번째 졸업한 학생들이요. 우리가 45명이 석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18명이 평양과기대로 다시 왔습니다. 대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뭐 군대 관계에 가서 그 사이버 어때크나 그런 거 한다는데 지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해외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해외로 취업을 지금 그 두 학생이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에 가서 MBA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2년 후에 그 MBA를 받으면 거기에 브라질에 있는 기업에서 활용한다는 그 조건으로 장학금을 줘가지고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은 해외에 취업하는 게 되고요. 그 외에는 전 북한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그 해외로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 그 김일성 대학교에서 연수를 했던 한 영국 학생이 그 한 강연에서요. 학교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해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평양과기대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나요?
평양과기대에는 김일성 동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생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저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다 보니 그 일각에서는 그 평양과기대가 그 북한의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는 그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학교의 교수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또는 동포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 그런데 그분들은 다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뭐라 그러나요? 상무성에서 나온 거기에 어떤 건 가르치고 어떤 건 못 가르친다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고 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정말 평화와 안전 그런 거를 갖다가 추구하기 때문에 전혀 뭐 우리 학교에는 핵공학이나 뭐 그런 건 전혀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평양과기대가 개교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예.
혹시 애로점은 없으신지요?
예, 지금 애로점이라면은 역시 그 교수를 우리가 모집하는 게 어려운데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국적의 교수들이 못 오지 않습니까? 오이사 조치 때문에 그거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는 얼마든지 모실 수가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안 보내기 때문에 못 와요. 그 지지자들도 오고 싶었는데도 못 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큰 애로점이고 또 하나는 요새 그 UN 생션 때문에 그 후원금 저희 학교는 아시다시피 주로 뭐 정부나 북한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후원에 의해서 하는데요. 후원금 모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 같은 것도 아무래도 그 제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실험 기기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그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그 외부 세계로의 접근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터넷 사용은 어떤지요?
그 평양과기대는 유일하게 북한에서 대학원생이나 북한 교수들이 인터넷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허가받은 대학입니다. 그건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그 우리의 신청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와이파이라든지 무선 그런 게 하는 거 아니라 30대의 컴퓨터를 인터넷 그 랜에 연결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만 인터넷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그 뭐 그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위키피디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여러 대학의 그 전자 라이브러리에 연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대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뭐 접근이 불가능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던가 뭐 그런 일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블락된 저기 그 웹사이트는 물론 블락된 거는 있죠. 그 뭐 남한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걸 접속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접속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주변 다른 학교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일성 대학하고 김책공대에서는 대학원생들한테 쓰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평양과기대는 그런 학교들보다 먼저 인터넷이 허용된 학교네요.
그렇죠. 우리는 뭐 2010년에 학생 들어오면서부터 그걸 썼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대학원 처음에는 대학원만 학생만 쓰게 하다가 우리 학부 애들이 졸업 논문을 쓰려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을 해가지고 졸업반이 되면은 그 졸업 논문 쓰기 2개월 전부터는 학부생도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구해가지고 졸업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메일도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 학생들이 이메일을 갖다가 그 인트라넷에는 자기네들이 쓸 수가 있지만요. 지금 인터넷에 그 학생들 개개인의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그 평양과기대에 그 북한 학생이나 교수가 쓰는 그 이메일 주소가 arirang.first@gmail.com 그 하나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정말 급할 때는 저한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 학생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건 다 공개된 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거 아니면은 하기가 어렵죠.
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떠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지금 몇 명이 주로 어떤 국가들을 가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한 20명이 이미 저기 그 영국 또는 스위스 그런 데에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아왔든지 또는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 대학은 University of Westminster, 런던에 있는 또 저기 그 읍살라 대학 그 저 스위스에 있는 거, 아 스웨덴에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그 주리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그냥 그 그리고 이제 또 파이낸스 하는 학생들은 캠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 있는 학생은 한 10명인데요. 그 10명들은 지금 읍살라 대학에 다섯 분이 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학생이 가 있고 중국 농학과학연구원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 연수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상팔로 저 브라질의 상팔로 대학에도 가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해외 연수와 같은 국제화 노력을 통해서 그 평양과기대가 추구하거나 좀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국제화시켜가지고 그 학생들이 앞날에 그 북한의 지도자가 될 테니까 그 북한 갖다가 국제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될 거라고 스튜디오에서.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평양과학기술대 박찬모 명예총장이었습니다. 북한의 앞으로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내일 방송될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예,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일본 이세시마에서 개막했는데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북한에 대해서 큰 걱정거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예.
이 중국 경제의 불안정한 단면이 드러난 것으로 서방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또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이 재직 중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이 국무부 규정 위반이라는 국무부 감사 보고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본에서 오늘 막을 올리죠. G7, 7개국 정상회의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일본 교도통신이 타전한 데 따르면은요, 일본 미에 현 이세시마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북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네.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체제 유지와 연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앞서 저희 뉴스 시간에도 조금 전해드렸는데요. 북한 네. 관련 소식은. 오바마 대통령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을 한 건데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네, 오늘 첫날 회의에서는요. 외교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랐는데요.
네.
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내일 회의 결과를 정리해 발표될 G7 정상 선언에 이 같은 북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요. 이 남중국해 분쟁 등과 관련한 현상 변경에 관해서 명확하고 엄격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관방부 장관이 전했습니다.
예.
중국의 과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내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이 투하됐던 것이죠. 히로시마 방문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와 함께 세계의 관심이 일본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때문인데요.
예.
현재까지 공개된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의 이후 일정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설치된 위령비 헌화 또 간단한 메시지 발표 정도입니다.
예.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에서 최소한 3명의 피폭자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폭자를 직접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다고 어제는 전해주셨는데 일본 네. 언론은 일단은 만남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도 언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히로시마 시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지역으로부터 한 걸어서 2분 거리에 한국인 위령비가 있는데요.
예.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일본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았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면서
예.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위령비를 찾게 되면 히로시마 방문이 일본인에 대한 사과 행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핵 없는 세상을 표방하면서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계획을 발표했던 미국 정부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경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요?
네, 중국 외환당국이 어제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하면서 고시 환율 기준으로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예.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가 어제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이 전날보다 0.34% 오른 달러당 6.5693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예.
이 기준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내려간 건데요.
예.
이에 따라서 위안화 가치가 지난 2011년 3월 달러당 6.5718 위안으로 고시된 이래 5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예. 중국 당국이 5년 만에 위안화의 가치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네.
중국에는 이렇게 그 당국이 정하는 그 기준 환율, 고시 환율이 있는데 요건 그때그때 당국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시 환율이라는 게 뭐 당국이 뭐 매주마다 뭐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 그러니까 환율에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개혁과 성장 사이에 낀 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 경제의 형편이 일관성이 없는 통화 정책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서방 경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중국 경제의 이 하방 위험 요소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일단 개혁을 보류하고 이 안정을 지켜나가는 편을 택한 걸로 분석됩니다.
예, 서방 언론의 시각은 중국이 경제 개혁을 보류했다 이런 분석인데
네.
무슨 얘기일까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입수한 중국 인민은행 3월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은요.
예.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다시 엄격히 통제하는 이전 방식으로 회계하는 방향을 채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이렇게 다시 환율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중국 경제의 외환 부문이 실제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난 2014년 6월 이 4조 달러에 이르렀던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2년 만에 3조 2,200억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
최근 중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최악의 경우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외환 위기 징조는 이 충분하던 외환 보유고가 단기간에 크게 낮아지는 데서 포착할 수가 있는데요.
예.
미 재무부가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이 떠받치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이 4,80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소진했을 걸로 추산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비공개 회의록에서 한 인민은행 관리의 말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네.
위안이 너무 가파르게 하락할 경우 일반 중국 시민들조차 위안 자산을 내다 팔고 외화 매수에 나설 거라고 우려하면서 인민은행의 시장 개입을 옹호했습니다.
예, 앞서 전해주신 분석은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중국 경제가 그만큼 불안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네.
그런 이제 분석인데
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꼭 중국 경제를 걱정해야 될 그런 이유는 아니다 이런 그 상반된 분석도 있다고요.
네, 일본 니혼 게이지의 신문이 내놓은 건데요.
예.
이 서방 경제 분석. 과 또 다른 내용인데요.
예.
최근 위안화 약세를 유발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일 뿐이라고 이 신문이 풀이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당국의 환율 정책이 위안화 약세 유도 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네.
빠르게 줄던 중국의 외환 보유액도 하락 흐름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중국 경제 이 내부적인 상황보다는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인데 그렇습니다만 또 이제 중국의 실물 경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이런 전망도 있군요.
네, 이달 초에 발표된 중국의 4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요 전달보다 악화되는 등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일반의 예측보다 좀 더딥니다.
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 주요 기업들의 제조 생산 시설이 들어선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중국 경기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이 허판 수석 경제학자가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놨는데요.
예.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 당국이 경기 둔화에 따른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질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서 무기 수출 금지를 전면적으로 해제했다는 소식 뭐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유엔이 아프리카 국가죠. 라이베리아에 대해서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인사국하고 비상임인사국 등 15개 나라로 구성된 안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요. 라이베리아에 대해서 지난 13년간 시행해온 무기 금수를 어제자로 해제했습니다.
네.
지난 2003년에 유엔 안보리가 라이베리아 내전 사태와 관련해서 무기와 다이아몬드 거래로 발생한 수입이 라이베리아 정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기 또 다이아몬드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결의안 1521호를 통과시켰었죠.
네. 그런데 무기 수출 금지뿐만 아니라 이 내전 때문에 라이베리아에 내려진 각종 제재 조치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결의안 외에도요.
네.
개인 여행 금지, 자상 동결 목재 수출 금지를 비롯해서 유엔 제재가 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안보리 결정으로 해서 라이베리아가 이제 이런 모든 제재 조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건데요.
네.
유엔 대표부의 조지 패턴 라이베리아 대리대사는 이제 라이베리아의 안정을 더 강화하고 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밟아갈 준비가 됐다면서 이번 조치를 또 반겼습니다.
예.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내전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 단계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요. 라이베리아의 안정이 지속되는데 큰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고요.
네.
미 국무부도 즉각 환영 성명을 냈는데요. 라이베리아와 인근 지역 안정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데이비드 프레스만 유엔 대표부 미국 부대사는요. 이번 결정은 라이베리아의 평화가 얼마나 정착됐는가를 보여주는 이 지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네.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무부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중에 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은 국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국무부 감찰관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요, 클린턴 전 장관이 승인 없이 개인 이메일을 공무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클린턴 전 장관이 사이버 보안 규정이나 기록 보관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저희도 몇 차례 이 이메일 논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후보가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공무적으로 주고받는 이메일을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도 사용을 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 뉴욕 자택에 설치한 컴퓨터 서버를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메일을 또 보관한 건데요.
네네.
국무부 감찰관이 그런데 클린턴 전 장관뿐 아니라 전직 국무장관 5명을 또 조사를 했는데
네.
다른 장관들도 개인 이메일 사용을 하거나 개인 이메일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그런 규정을 위반한 일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의 경우 개인 이메일 계정과 컴퓨터 서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개인 이메일 계정 그리고 컴퓨터 서버를 사용한 게 왜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보안 문제입니다.
예.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다 보니까 여러 민감한 문제를 또 다루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개인 이메일은 아무래도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외부 세력이 침투해서 정부 기밀을 빼갈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건데요. 클린턴 전 장관이 취임했을 때에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지침이 마련돼 있었는데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이번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클린턴 전 장관 측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고요.
네.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돼서 숨기려 한 일도 확인됐다고 또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클린턴 전 장관이 뭔가 숨기기 위해서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그 보고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일을 했던 그 국무부에서 내놓은 보고서인데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서 일축했는데요. 오히려 예. 이번 보고서는 다른 전임 국무장관들이나 국무부 고위관리들이 했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반박을 했고요.
예.
또 클린턴 전 장관이 사용한 컴퓨터 서버가 이 해킹당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을 예.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봐라, 이번 보고서가 오히려 이게 일종의 관행처럼 전직 장관이나 관리들도 했던 거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후보는 감사 보고서가 좋지 않다면서 클린턴 후보는 정직한 사람이 못 된다면서 공격 강도를 또 높였는데요.
예.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는 이메일 논란을 클린턴 후보 공격에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죠. 평안남도는 내일 오전까지는 구름이 많습니다만, 구름이 남아있습니다만 오후부터는 그 양이 조금씩 줄어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가 예상되고요. 양덕 아침 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26도. 남포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오전 오후 약간 구름이 낍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4도. 수풍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7도, 용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구름이 조금 남아있는 흐린 날씨입니다. 장진 아침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3도, 낮 기온은 20도고요. 풍산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이 앞바다와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습니다. 서해북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의 수준으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개막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자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여러 국제 현안들과 함께 남중국해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중국해 등 해양 안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안보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특별 언론 브리핑에서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왕 부장은 G7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현안이 다뤄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회의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되든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공정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영내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유럽 4개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인 발틱 국가에 자국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코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어제 공동 발표한 선언문에서 각국 국방장관들이 오는 7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체적인 파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4개국의 파병이 승인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틱해 국가들의 순환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병군의 활동은 주로 훈련과 연습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들 4개국은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는 폴란드와 발틱 국가 회원국들을 위해 나토군 증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역류돼 있던 우크라이나군 헬리콥터 조종사가 포로 맞교환 형식으로 어제 전격 석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여성 조종사인 나디아 사브첸코는 2년 만인 어제 수도 키예프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열린 환영식에서 페트로 포로첸코 대통령은 그에게 우크라이나 최고의 영예인 영웅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사부첸코가 석방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있던 러시아 병사 2명도 모스크바로 송환됐습니다. 사부첸코는 2년 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언론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라이베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진 뒤 지난 2003년 부과한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해왔습니다. 2009년에는 다이아몬드와 목재금수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부응해 미국도 지난해 11월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의 측근과 그 가족들에게 독자적으로 가했던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1989년 내전을 일으키고 1997년 대통령에 선출됐다가 2차 내전을 일으킨 뒤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또 인접국 시에라리온의 전쟁을 선동하고 잔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이 지중해에서 전복된 이민 선박에서 수백 명의 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은 어제 유럽으로 향하다 지중해상에서 전복된 선박에서 562명의 난민들을 모두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순찰선은 이와 함께 이날 또 다른 선박 전복 사고로 물에 빠진 108명의 난민들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유럽연합과 터키가 얼마 전 난민들을 되돌려보내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뒤 최근에는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해상 경로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 회사가 일본 에어백 제조업체인 다카타사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경제신문은 오늘 미국의 사모펀드 업체인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사가 다카타 주식의 60%를 매입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타사는 자사가 공급한 차량의 에어백 불량으로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서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수천만 대의 차량에 대한 자발적 회수 수리 서비스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